한동안 날씨가 많이 더웠죠. 요즘 장마 기간이라서 그런지 바람도 불고 좀 시원한데 그래도 습기가 많아서 계속 후덥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요즘 여름 무더위를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어른들은 여름이 되면 몸보신해야 된다고 특별히 몸보신해야 된다고 주로 즐겨 찾는 음식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야 그렇지 않겠지만 많은 분들이 즐겨 찾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유독 고초를 겪고 있는 동물이 있습니다. 바로 경공들이죠. 복날은 왜 그렇게 많은지 초복도 있고 중복도 있고 말복도 있고 계속해서 겹쳐져 있는 그 복날들 때문에 요즘은 인터넷에 이런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개들 사이에서 우리가 이럴 때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복날을 무사히 넘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비법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어떤 비법이냐? 첫 번째로 개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비법입니다. 여름에는 거리에서 절대 방황하지 말아라.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낯선 사람이 주는 음식은 절대로 받아 먹지 말아라. 세 번째는 복날에는 주인이라도 믿지 말아라. 네 번째, 피곤해도 낮잠을 자지 말고 주변 동태를 잘 살펴라. 다섯 번째는 가급적 복날 100일 전부터 다이어트를 해서 통통하게 보이지 말아라. 네, 여섯 번째입니다. 만약 잡히게 되면 입에 거품을 물고 미친 척을 해라.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입니다. 만약 잡혀가는 동료가 있다면 그 동료를 구하려고 접근하지 말아라. 같이 개죽음 당하기 때문에. 예, 이런 그 개들 사이에서 복날을 무사히 넘기기 위한 비법이 전수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개들은 잘 키워오다가도 보면 하루아침에 주인에게도 배신당해버립니다. 그만큼 하찮은 존재로 우리 곁에 그렇게 함께 자리하고 있는 동물 중에 귀하게 여기기도 하지만 그렇게 순식간에 그 생사가 오락가락 해가고 있는 그런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욕설에도 많은 사람들이 안 좋은 말을 쓸 때 개라고 하는 그 단어를 넣어서 욕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개라고 하는 동물이 우리 인식 속에 별 볼 일 없는 존재, 정말 하찮은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 그 본문에 자기 자신을 개라고 비유한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므비보셋입니다. 자신을 개라고 비유하면서 정말 자기 자신이 보잘것없는 존재, 나는 하찮은 존재다라고 그렇게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므비보셋이 자기 자신을 개라고 하는 것 외에 한 가지 수식어를 더 붙이고 있습니다. 어떤 수식어를 붙이고 있습니까? 개라고 하는 그 말 앞에 죽은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더 붙이고 있습니다. 나는 죽은 개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미 나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인생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무 의미 없는 인생에게 은혜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에게, 죽은 개 같은 자에게 새로운 삶을 제공해주는 그러한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은혜였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다른 어떤 은혜와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만약에 받을 수 있다면 거절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이런 생명의 은혜를 허락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은혜를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몰라서 못 받고 알아도 남의 일인 양 내팽개쳐버리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서 그래서 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조차도 모른 채 죽어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안타까운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고인이 된 산악인 고 미영 씨의 소식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저는 그 사람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 뉴스를 통해서 그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존재였는지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고 난 다음에 제 마음 가운데는 그 사람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들과 그리고 또 마음 한켠에 탄식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죽음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살아서 돌아오기를 바랬고 살아있기를 신락같은 희망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싸늘한 시체로 우리 앞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사람이 이 은혜를 알고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 주위에 많은 지인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게 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슬픔과 절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어쩌면 가장 최대의 적이 바로 죽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죽음 앞에서 어느 누구도 대꾸할 수도 없고 대적할 수도 없고 대항할 수도 없고 그냥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떨구고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장이 바로 그 죽음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젊었을 때에 우리같이 젊은 청춘의 때에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지금 다가온다면 어느 누구라도 막론하고 그 죽음 앞에서 막아설 수 있다면 막아서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므비보셋도 그리고 그 므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다윗도 보면 그 죽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살기 위해 가지고 온갖 힘을 다 쏟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안간 힘을 다 쓰고 온갖 험한 상황들을 다 겪었습니다. 가기 싫은 것도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 그 상황들도 겪게 되었고요. 그리고 사무엘하 4장에 보면 오늘 본문에 두 다리를 절고 있는 므비보셋, 그 므비보셋이 자기가 5살 나는 어릴 때였지만 그러나 그 유모가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 가지고 도망하다가 그 아이를 떨어뜨리는 바람에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평생을 저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 중에 그들은 모두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은혜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이 두 사람에게 죽음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죽음을 이기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말씀, 그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게 해주는 말씀, 그 말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하 9장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은혜란 과연 무엇인가? 8절 말씀에 보면요, 므비보셋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므비보셋이 죽은 개 같은 나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자신을 평가할 때, 여러분들 자신을 다른 사람 앞에 내세울 때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나는 죽은 개 같은 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실 분이 계십니까? 므비보셋이 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었을까? 왜 나는 죽은 개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1절 말씀에 보면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다윗이 물었습니다. 이 말 속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다면 그 남은 사람들 다 잡아다가 다 멸해버리고 싶은 원수의 집안이잖아요. 그 원수의 집안의 모든 그 씨를 말려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그것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므비보셋이 다윗 앞에 서서 죽은 개 같은 나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을 했을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의 비참한 모든 상황들과 그 신분 그리고 형편들을 돌아보면서 신세 한탄하는 그런 마음으로 죽은 개 같은 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이 말 속에는 므비보셋의 모든 감정들과 모든 표현들이 함께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8절 말씀 앞부분의 내용들을 쭉 보면요, 므비보셋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왕 앞에 불려오지 않습니까? 불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왕이 요나단 때문에 내가 너한테 은혜를 베풀겠다 그러고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 그 소유도 다 돌려주고 그리고 항상 내 상에서 너는 같이 먹을 것이다 라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앞에서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면 당연히 죽일 거라고 생각했던 그 왕의 처우가 너무나도 자기에게는 가분한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 앞에, 자기는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 앞에 섰을 때 므비보셋은 이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이시여, 어찌 이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나를 이렇게 돌아보아 주십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전에 어느 교회에 있을 때 제가 그 겪은 일이었습니다. 한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습니다. 추운 겨울에 신방을 갔는데, 갔더니 이 권사님이 문 앞에까지 나오셔가지고 저를 맞아주시는 거예요. 맞아주시면서 손이 차다고 손을 붙잡고 안으로 안내를 해주시면서 들어갔더니 가장 따뜻한 아랫목에다가 두툼한 방석 하나를 깔아놓으시고, 그리고 따뜻한 차 한 잔을 예배상 위에 올려놓으시고는 거기에 앉으라고 권하셨습니다. 거기에 앉아서 있는데, 제가 거기에 앉는 게 아니라 그 연세 드신 권사님을 거기에 앉혀드리고 싶은데, 목회자라고 거기에 앉혀놓고는 살아왔던 이런 저런 삶의 얘기들을 쭉 나눠주시더라고요. 그 삶의 얘기들을 다 듣고 나서 결론이 무엇이었느냐, 이 권사님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 권사님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거, 결론이 그거였습니다. 그 얘기를 다 듣고 나고 그 다음에 그 대접을 받고 있는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 정말 어쩌면 이 므비보셋처럼 죽은 개 같은 나인데, 그거보다 못할지도 모르는 나인데, 그런 나인데 똑같이 주님 앞에 구원받은 그런 존재인데, 그런 내가 목회자라고 거기 왔다고 그런 황송한 대접을 받고 대우를 받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그런 모습이 기억이 났습니다. 가장 큰 섬김으로 권사님은 베푸신다고 저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살다 보면, 신방을 가다 보면, 그리고 성도들을 만나다 보면 때때로 부담이 될 만큼, 과하다고 느껴질 만큼 그런 섬김으로 대해주시는 많은 성도님들, 그런 섬김의 모습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섬김을 감사하면서 받게 되지만 왜 그렇게 그 섬김이 과하다고 느껴지게 될까요? 왜 나에게 그런 섬김이 과하다고 느껴지게 되느냐, 그것을 고민해 봤더니, 므비보셋이 오늘 죽은 개 같은 나라는 표현을 쓸 만큼 부담과 감사가 함께했던 그 모습하고 똑같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신방 가서 뵀던 권사님도 그랬고, 그리고 므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푼 다윗도 그러했고, 주님 앞에 받았던 그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 그거 가지고 그대로 다 베풀면서 살려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섬기는 모습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은혜 받는 것이 내가 과하다고 부담된다라고 느껴질 만큼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과연 그 은혜가 무엇인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계속 묵상했습니다. 내 삶에 지금까지 이제 30 중반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하나님 나에게 베푸셨던 은혜가 어떤 것이 있을까 하나하나 손꼽아 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을 한 것, 자녀를 허락하신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환경들을 허락하신 것, 이 모든 것 쭉 돌아봤습니다.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큰 은혜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함께 서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사실이 저에게 가장 큰 은혜였습니다. 그것은 죽은 개 같은 나, 영적으로 무지한 그런 저에게 하나님은 알게 해주셨고, 그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게 되는 그 선물을 받게 된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은혜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저도 받았고 여러분들도 받으셨죠? 그 받았는데 받은 은혜를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야 될까? 그 받은 은혜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 방법 또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전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걸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윗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 십자가 위에서 참으시면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께서는 요청하고 계십니다. 복수심에 불타는 모습이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인내하고 참으면서 사랑으로 감사 안을 수 있는, 다윗이 멸하지 않고 오히려 그 남은 족속을 데려와서 사랑으로 덮어주었던 것처럼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우리 삶에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다윗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있다면, 이런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면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사랑으로 실천하며 섬기면서 은혜 받은 대로 그렇게 은혜 베풀면서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때때로는 진짜 이것까지 참아야 되나 애매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이렇게 참고 사랑으로 베풀고 살아가는 것이 바보 같은 모습일 수도,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건 아닌데 이것까지 해야 되냐,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삶의 현장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가 있을까? 진 에드워드가 쓴 세왕 이야기라는 책을 여러분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책에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다윗왕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왕뿐만이 아니라 두 왕의 이야기가 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울과 그리고 압살롬의 그 세 왕의 이야기가 함께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사울과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세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어떤 왕이었느냐,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고 싶어서 스스로 왕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 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그 이야기들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모든 조건들이 좋은 조건들로 갖춰져 있었습니다. 갖춰져 있고 그 조건들 가지고 승승장구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처음에 승승장구하면서 나갔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던 사울왕, 하지만 어떻게 결말이 어떻게 되었냐, 하나님께서 왕 세우신 그 목적과 그 뜻을 계속해서 쫓아가지 아니하고 자기가 그 왕의 자리에서 뭔가를 얻으면 그 얻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더 채워지고 싶은 욕심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생의 것들 가지고 자기에게 채우고 싶은 것들 가지고 사울은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보다는 그것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 마음에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쫓아가는 마음들이 하나하나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욕심을 추구하다가 넘어진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땠습니까? 시골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자기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쫓아가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였습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듣고요, 사울과 다윗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 들으셨습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은 사울의 모습입니까? 다윗의 모습입니까? 지금 내 모습은, 그럼 다시 다른 말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내가 원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듣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사울처럼 자신이 왕으로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구원받은 영적인 가장 최고위층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신을 죽이려는 그 사울에게 다윗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피해 다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적인 교회 안에서 많이 나타나는 그런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거고 저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의 목사님, 그리고 나의 영적인 멘토, 지지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있을 겁니다. 저에게도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도 많은 선배 목사님들, 멘토 역할들을 해주시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모두를 생각할 때, 그분들을 생각하면 저는 그분들이 제 삶에 함께하고 제 앞에서 끌어줄 수 있도록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권위를 가지고 있는 권위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인정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이 부르신 자리에서 그리고 자기들이 있는 그곳에서 우리에게, 저에게 해야만 할 일들, 꼭 해야 할 일들, 그 일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결국 무엇이냐,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요청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반응이 어떠냐, 제 모습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향해서, 혹은 다른 멘토라고 하는 그런 선배 목사님들을 향해서, 아니면 주위에 함께 같이 사역하거나 아니면 다른 많은 목사님들을 향해서 과연 내 모습이, 내 반응이 어땠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리더한테는요, 시키지 않은 일도 다 합니다. 스스로 알아서 그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 막 하려고 열심히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 앞에서는요, 시키는 일도 잘 안 하려고 그러는 모습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들 앞에서 때때로 내 생각이 옳다고, 내 주장이 맞다고 그렇게 주장을 내세울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서는 내가 그분보다 지식이 더 뛰어나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많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분보다 리더십이 더 탁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여겨지고 그렇게 그분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24장의 말씀을 보면 결국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이었느냐, 그 24장에 보면 엔게디 굴에서 사울과 다윗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상황 속에 사울이 엔게디 굴에 왜 들어갔냐,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그렇게 쫓아다니다가 엔게디 굴에 혼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 발을 가리우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볼일 보러 들어갔습니다. 볼일 보러 들어갔는데 마침 그 굴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울과 함께한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한 그의 사람들이 그 굴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있던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자기들이 나가서 사울을 죽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다윗이 살금살금 가서 그 사울이 볼일 보고 있는 옆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칼을 들어가지고 사울을 찔러 죽인 것이 아니라 사울의 옷자락만을 베어서 가지고 갑니다. 이런 상황 속에 만약에 엔게디 굴에 내가 있었더라면 나는 과연 어떻게 했었을까? 내가 이제는 여기서 죽일 수도 있는데, 내가 무너뜨리고 끝을 낼 수도 있는데 과연 어떻게 했었을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라고 해서 보내줬습니다. 이때에도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 속에도 어떤 게 있었냐면 사울과 압살롬의 모습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들을 내리누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압살롬 속에도 다윗의 마음이,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울과 압살롬 안에는 다윗의 마음보다 자기들이 원하는 그 자기들의 마음이 더 강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다윗의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는 것, 그리고 우리를 지배하는 것, 우리가 중요성을 어디에 두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을 봐야 되느냐? 우리가 미워하고 증오하고 우리의 원수되었던 사울을 바라봐야 되느냐? 아니면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까지도 배신했던 요나단을 바라봐야 되느냐? 어느 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누구를 보며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한 삶과 불행한 삶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받은 사랑, 요나단을 통해서 받았던 그 사랑, 그 사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요나단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도요, 여기 앞에서 보면 다 보이잖아요. 다 보이는데 누구를 바라보고 설교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앞에서 설교할 때 힘이 나기도 하고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 계속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어떤 분들은 평상시에 안 찾던 주님을 계속 기도하면 찾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바라보고 설교하면 힘이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아니라 아멘 하면서 집중해 가지고 듣고 있는 사람들 바라보면 설교하면 그럼 또 힘이 난다는 거죠. 무엇을 바라보느냐,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 그에 따라서 우리가 행복하느냐 불행하느냐, 그것이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받은 은혜와 사랑이 기억되어서 그 생각이, 그것이 나를 지배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 같은 그 모습들, 나를 쫓아왔던 그 모습들, 그것만 내 속에 가득하고 그것이 기억되어서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자기를 죽음을 위기에서 구원해 준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지배했기 때문에 은혜 베푸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지배되어질 수 있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것,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행동이나 반응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아니라, 중요성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가 중요성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에 귀 기울이고 거기에 중요성을 두고 살아갔습니다. 다윗이 노래한 시편의 많은 그 시들을 보면 절망 중에서, 환난 중에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약속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 말에, 우리의 상황에, 옆에 있는 주위에 있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반응하는 태도는 저마다 각기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반응했던 것이 오늘 반응했던 것과 내일 반응은 또 다릅니다. 그만큼 수시로 죽을 듯이 바뀌어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사람의 반응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귀 기울이고 그것에 집중하고 거기에 중요성을 두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쫓아가고 따라가고 흔들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신실하신 약속으로 말씀해 주신 그 약속의 중요성을 두고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쫓아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은혜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은혜 베푸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면 그 은혜를 누구에게 베풀어야 되는가? 누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직도 남은 자가 있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은혜 베풀어야 될 사람 아직도 남은 자가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남은 자가 없습니까? 여러분들 주위를 한번 돌아보시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다윗이 은혜 베풀었던 것처럼, 다윗이 므보셋을 찾아서 영적인 절름발이와 같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은혜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그 은혜를 전하고 가르치고 베풀어야 될 그러한 대상자들이 우리 주위에는 혹시 없는지요? 제 미니 홈페이지에 가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번에 미얀마 단기 선교 가서 실제로 선교사님에게 그 이야기를 또 듣고 왔습니다. 듣고 왔는데 제 미니 홈페이지에 가면 그 이야기가 있는데, 미얀마에서 한 스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미얀마에는 장례를 다 치를 때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하장을 하거나 땅에 묻기 전에 그때까지 관뚜껑을 안 덮는데요. 안 덮고 그냥 죽은 시체 그대로 간에만 넣어놓고 그대로 그 간을 운반해 갑니다. 이제는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며칠이 되었습니다. 장례를 마지막 다 치르기 직전에 그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승려들과 그리고 관계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죽어서 이제 장례를 치르고 다 끝났는 그 사람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속았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놀랄 일 아닙니까? 근데 이 스님이 갑자기 관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우리는 다 속았다고, 자기가 죽어서 천국을 갔다 왔는데 그 천국에 갔더니 내가 알고 있던 옛날의 그 고승들이 다 알 수 없는 뜨거운 불 속에서 헤매이고 있었고,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조차도 그 불 속에서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두는 불바다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확신에 차서 그 말을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 우리는 기독교인들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들만이 알고 있는 진리, 그 진리가 유일한 참 진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사건이 있게 되자 그 주위에 있던 장례식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충격 속에 휩싸였습니다. 과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썩어서 냄새가 나려고 하는 그 시체가 벌떡 일어나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사건을 눈으로 목격한 한 300여 명의 승려들이 그 자리에서 회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살아난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도록 경고의 음성을 계속 외치면서 다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셨고 참 진리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계속 외치던 그 외침을 녹음한 테이프가 미얀마 전역에 쫙 돌고 있었습니다. 불교계와 정부가 발칵 뒤집혔겠죠. 그렇게 뒤집혀졌는데 이걸 유포한 그 사람, 죽었다 깨어난 그 사람, 그 사람이 미얀마 정부에 의해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체포된 이후로 이 사람을 다시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미얀마 땅에서 그 테이프를 듣는 것은 지금 현재 심각한 범죄 행위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놀라운 가장 최고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대가이지요.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죽은 개 같은 우리에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 그것을 우리는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요?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받은 은혜를 누구에게 전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주위에 다윗이 찾았던 것처럼 아직까지도 영적인 전은 인생으로 무비보셋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여러분들의 학교에,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 아직까지도 영적인 무비보셋과 같이 절고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 이 땅에도 많이 있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온 열방 가운데도 그 많은 영혼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안타까운 사실이 우리의 삶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비록 안개처럼 정부의 체포에 의해서 어느 순간에 다시 사라지게 되어져 버릴지 모를지라도 우리는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는 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고 여러분들 때문에 기대하면서 갈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